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행복하여라 일곱 번째 시간 화평케 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심으로 분쟁과 다툼이 있는 곳에 오직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로 화평을 이루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우리 심령을 성령 충만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스비가 갤런당 4불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더 오를 수도 있다는 말에 주유소마다 기름을 채우려는 사람들로 그런 차량으로 길게 이제 줄이 늘어서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풀탱크를 채워도 50불 정도였는데 이제는 차량의 크기와 상관없이 풀탱크를 채우게 되는 경우에 거의 100불에 육박하게 됩니다. 가파르게 오른 기름값에 운전하기가 두려울 정도이지요. 게다가 주식시장은 얼어붙고 물가는 상승하면서 경제가 위축되어 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불과 지난 몇 주간에 생긴 이런 변화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아주 먼 나라예요, 우크라이나가. 뭐 비행기 한 번으로 가기도 어려운 나라. 그런 우크라이나 땅에서 벌어진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온 지구촌이 다 함께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 했습니다. 싸움은 서로를 파괴하지만 흥정은 서로를 이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래 한 나라였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조속히 정말 빠른 시일 내에 싸움을 멈추고 서로 간의 협상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무의미한 인명피해는 줄어야 되겠죠. 없어야 되겠죠. 그리고 지구촌의 평화를 이뤄가고 모두가 다 평안하게 불안하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전쟁은 도대체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우크라이나 전쟁의 직접적인 요인은 뭐 요인이 굉장히 많아요. 또 분석하자면 많은 분들이 얘기를 들어야 될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직접적인 요인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지배를 벗어나서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서유럽에 편입하려고 하면서 벌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금까지 서유럽과 러시아 사이에 놓여 있는 일종의 완충지대였는데 그곳이 서유럽에 속하게 되면 러시아는 바로 코앞에 서유럽 나토군, 연합군인 나토군을 마주대야 되는 매우 불편한 처지에 놓이게 되거든요. 사실 러시아는 나름대로 이 전쟁에 대한 명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정치적 표면적 이유 외에 성경은 아주 명백하게 모든 전쟁, 이 전쟁 하나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왜 싸우는지, 왜 다투는지, 왜 전쟁을 일으키는지 그 근본 원인이 있다고 말씀해요. 딱 한 줄로 얘기하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기서 싸움과 다툼은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다. 싸움과 다툼은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다 라는 구절을 주목해야 됩니다. 어떤 싸움이든 어떤 전쟁이든 명분 없는 다툼은 없겠지만 그 내용은 모두 개인이든 집단의 야욕에서부터 개인이든 혹은 집단이든 그 중심의 그 어떤 사람들의 야욕에서부터 정욕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한국전쟁은 한반도를 적화 통일하겠다는 김일성의 야욕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은 아리안족의 우수성을 자랑하고자 하는 히틀러의 망상과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일본은 대동아제국을 건설하려는 야욕으로 태평양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자멸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나타났던 수많은 제국들은 뭐라 자신의 행위를 변명하든 상관없이 모두 자신의 힘으로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빼앗고 죽이고 굴복시키고 노예삼으려는 인간 근본의 악한 정욕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싸움과 다툼은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다. 그리고 싸움은 비단 이 나라와 나라 사이에만 벌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 사회는 그 어디에서건 크고 작은 싸움이 늘 벌어집니다. 이웃 간의 사소한 분쟁이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뭐 렌트비 하나 가지고도 주인과 뭐 시큐리티 디파짓 받는 문제로도 이렇게 다툴 수도 있고, 그리고 집집마다 이렇게 경계선이 있는데 그 경계선에서 원인치 뭐 안팎으로 말이지 울타리가 쳐질 때에도 그런 문제 가지고도 또 싸움이 벌어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싸움이 벌어집니다. 형제 간에 유산 상속을 두고 원수처럼 싸우기도 합니다. 가장 가까워야 될 부부 사이에도요 싸움이 있어서 자식을 두고 서로 갈라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서로 사랑하라고 노상 부르짖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도 성도들 간에 고성이 오가고 다툼이 벌어져서 서로 신앙생활에 큰 타격을 입고 교회가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크고 작은 모든 다툼은 뭐라 자신의 행위를 행동을 변명하든 상관없이 오늘 말씀 읽었던 것처럼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겁니다. 모든 다툼은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나온다. 모든 다툼은 인간 정욕이 만들어내는 결과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욕입니다. 욕심이라는 거예요. 남보다 더 가지려고 하는 거, 남보다 더 잘났다고 하는 거, 남보다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는 거, 이런 욕심에서 비롯돼가지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지 다른 이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정욕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인간 안에 있는 죄라고 바꿀 수 있어요. 죄와 정욕 같은 말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까지 인간 사이의 분쟁은 그칠 수 없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이기적인 욕심으로 살아가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까지 인간관계의 진정한 평화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게 창세기로부터 증명되는데요. 원래 창세기 보면 아담과 하와가 나오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과 범죄한 후 완전히 달라져요. 범죄하기 전에는요 정말 평화로웠어요. 근데 범죄하고 나니까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더라고. 그래서 죄로 인해서 발생하는 게 관계가 깨지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평화가 사라지는 거예요. 죄가 오기 전에 사람은 정말 서로를 한 몸처럼 사랑했었습니다. 하와는 아담의 몸에서 나왔고 그런 하와를 아담은 처음 보자마자 첫눈에 반하잖아요. 한눈에 반해서 이 사람은 이 여인은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 말하면서 자기 몸처럼 상대를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서로 간에 살가웠던 이 부부관계가 희한하잖아요.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고 난 후에 급격히 달라지게 됩니다. 죄가 오고 나서 인간관계가 달라지게 돼요. 서로 그렇게 사랑했던 관계가 너는 나요 나는 너요 너 안에 나 있고 내 안에 너 있고 뭐 이렇게 얘기했던 이 관계가 정말 완전히 달라지는 거야. 하나님께서 죄 짓고 나서 선악과 따먹고 나서 아담에게 죄를 추궁하잖아요. 너 뭐하러 어쩌다가 이렇게 죄를 지었니? 그러니까 아담이 대답합니다. 창세기 3장 12절 말씀인데 이게 진짜 놀라운 말씀이에요. 함께 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 화면을 보고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기서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이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아담은 한마디로 여자 때문에 그 여자 때문에 내가 범죄했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요 뭐 낯뜨거운 이런 신앙 고백 아니 신앙 고백이 아니죠 사랑 고백을 했었는데 와 남자가 그렇게 한순간에 태도가 변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돌변해서 여자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성을 주신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제가 보니까 사람이 평소에도 농담을 좀 잘해야 돼요. 제가 보니까 선하게 성경적으로 때로는 이제 반전이 있는 유머를 사용하면 참 좋은데 우리가 이제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들 중에서 결혼한 부부가 그냥 남편이나 아내로 소개하지 않고 룸메이트로 소개한다든지 서로를 그리고 룸메이트가 무슨 뜻입니까? 그냥 방 쉐어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사실 부부간에가. 근데 이제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웃자고 하는 얘기도 잘 들어보면 뼈는 그 안에 분명히 담겨져 있는 거, 언중주골이라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얘기하다 보면 이런 얘기도 난 많이 들었었어요. 아, 저 여자가 시집 갈 데가 없었는데 내가 구제해줬다고, 내가. 예. 갈 데 없는 여성을 내가 구제해줬다. 또 여성은 또 남자, 갈 데 없는 남자를 내가 구제해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세상에서 하는 농담인데 저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 농담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로 그게 욕심이고, 그게 정욕이고, 그게 이기심이고, 그게 교만이고, 그게 죄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성경은 언제부터 그런 말을 사람들이 쓰기 시작했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부터 말을 그렇게 하기 시작했다는 게 누구 때문이에요? 내가 잘못된 건 너 때문이고, 네가 잘된 건 나 때문이고, 네가 잘된 건 내 덕이고, 그리고 내가 잘못되는 건 너 때문이고. 요 말이 원래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변하게 된 게 죄짓고 나서부터 변했어. 근데 오늘날 우리가 농담으로 웃자고 이런 얘기 잘하거든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하세요. 당신이 나 때문에 고생하는 거고, 그리고 당신 덕에 내가 오늘 여기까지 살았다고. 이게 예수 믿음의 이 말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원래는 그랬었던 거거든요. 근데 죄가 오고 나서는 다 너 때문에 내가 망한 거고, 내 덕에 네가 사는 거고. 그래서 인간관계 행복이 사라져요. 행복이 지긋지긋해 같이 사는 게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 그 태도에서부터 참 모든 게 다 피곤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부부싸움, 이런 식의 말투,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나? 이게 죄짓고 나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런 부부 아래서 태어난 자식들이 온전할 리가 없어요. 그렇죠? 부모는 정말 말 잘해야 돼요. 항상 이렇게 자식들이 온전하게 키우려면 좋은 학원만 보내서는 안 돼요. 마음이 이뻐야 되거든. 그래야 애들이 복을 받거든요. 근데 애들을 마음 이쁘게 키우는 방법은 간단해. 항상 아내에게 얘기해 주기를, 우리 당신 때문에 내가 살았어, 고마워요, 이렇게 얘기해 주고, 문제가 생기면 나 때문에 잘 안 된 거야, 내가 더 잘해볼게요, 이렇게 얘기하면 자식은 바르게 커요, 반드시. 아, 그런데 너 때문에 내가 망했고, 내 덕에 네가 살았잖아,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자식이 어떻게 되는지가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증명이 된 거예요. 큰 아들이 글쎄 작은 아들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미움이 그냥 그 가정에 역사하는 거예요. 부모가 이게 하나가 안 되니까 자식이 그냥, 가인의 동생 아벨을 갖다가 뜬금없이 시기 질투에서 들여있을 때 동생을 쳐 죽이고, 인류 최초의, 아, 이게 식구가 네 식구밖에 없는데, 아담, 하와, 가인, 아벨 네 식구에서 25%가 죽었어. 예.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여러분? 동족 상잔의 비극이 시작된 겁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 러시아는 사실 동족 상잔의 비극이에요. 키예프 공화국에서 같이 나온 슬라브족들이거든요. 근데 그 동족 상잔이에요, 진짜. 동족 상잔의 비극은 제가 보니까 이거 우크라이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도 그랬고, 거기서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올라가 보니까 동족 상잔의 비극, 인류가 4명인데 거기서 한 명이 죽었어. 예. 이게 죄에서부터, 죄와 정욕으로부터, 다투는 정욕으로부터 너희가 싸우는 거 아니냐? 다투는 거 아니냐? 하나님께 범죄한 이후로요, 인간사회는 온갖 종류의 다툼과 싸움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인간사회 분쟁은 그치지 않아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인간관계의 진정한 평화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한 제국이 무너지면 잠시 평화가 오는 듯 싶잖아요. 아, 큰 제국이, 나쁜 제국이 무너졌으니까, 악의 제국이 무너졌으니까. 그런데 또 다른 제국이 일어나서 나라를 침략하고 빼앗고 죽이고 정복했어요. 알렉산더, 그 위에는 뭐 또 나폴레옹도 나오고, 또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옵니까? 징기스칸도 나오고. 그러니까 정복전쟁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는 로마 제국이 세상을 다스릴 때였습니다. 로마는 수많은 정복전쟁을 통해서 그 세력을 넓혀갔어요. 로마에 대적하는 상대를 로마는 힘으로 굴복시켰고, 그 백성들을 노예 삼았습니다. 로마는 아주 가공할 만한 파워로, 박스 로마나, 세상의 로마의 평화를 이루어냈습니다. 이 박스 로마나가 이게 얼마나 잘못된 평화냐 하면 이건 진정한 평화가 아니에요. 그 박스 로마나는 폭력과 억압 그리고 착취로 이루어낸 거짓 평화였습니다. 힘에 의해서 자신의 소유와 자유를 빼앗기고 노예 신분이 된 사람이 그 힘에 굴종해서 뜻없이 꿇은 무릎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평화입니다. 자유와 막과뿐 평화였고 인간의 기본권이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살 그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막바꾼 평화예요. 이 로마 시대에 이태리에 로마 근처에 이태리에 살았던 사람들 주민들 중에서 30-40%가 노예였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진정한 평화라고 볼 수 있겠어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를 못하는데 그 세상에 진정한 의미에서 평화는 없었던 겁니다. 옛날에요 우리 아버지들 가운데서 그냥 이렇게 폭력을 쓰는 아버지들이 종종 있었어요. 집에서 소리 지르는 아버지들. 아버지들이 보통 힘이 있잖아요. 젊었을 때는 가장 애들 어린 애들 두고 엄마보다도 힘세고 그러니까 힘을 엉뚱한 데 쓰는 것이죠. 밥상 없는 아버지들이 종종 있었어요. 매맞는 어머니들. 근데 그 매맞는 어머니들 가운데서는 그냥 가만히 참으셨어요. 그래서 왜 참았냐고 하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래서 가정이 평화로웠던 거 아니면 깨질 가정이 한둘이 아니었지 과거에도.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누군가는 뜻없이 무릎 꿇는 굴종을 했었던 거예요. 굴종을. 그래서 이런 거짓 평화였지 그게 진정한 평화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인간의 본성에 내재된 정욕과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기까지는 이 땅의 어떤 인간관계에도 온전한 평화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런 인생들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정말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인생들을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거짓 평화를 몰아내고 진정한 평화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룬 평화는 마치 로마 제국과 싸워서 물리치고 백성들로 하여금 정치적인 자유와 경제적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의 근본적 문제였던 모든 다툼과 전쟁의 근본적인 이유, 원인이었던 바로 그 죄와 정욕의 문제를 해결해서 서로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며 자유롭게 서로를 존중하고 복종하고 살아가는 그런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남자나 여자나 차별 없이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차별 없이 종이나 자유자나 차별 없이 서로를 존중하고 복종하는 그런 의롭고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맨날 입만 열면 내 덕이고 네 탓이로 하는 이 못된 인간의 심성을 고쳐서 당신 덕분에 내가 지금까지 살았고 내 탓으로 당신이 고생했어요 미안해요 이렇게 그 심령을 바꿔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이룰 수 없는 온전한 평화가 예수 십자가 은혜로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든 죄와 정욕을 십자가에서 깨끗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거든요. 가까이 하기에도 너무 멀었어요 하나님은. 근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지성소로 들어가 정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해주셨고 그리고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누리게 해주셨어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예배소서에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께서 우리의 화평이 되어주시어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원수되었던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둘을 한몸되게 하시고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셨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주신 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루어주신 것이 화평입니다. 저는 예수 믿는 게 진짜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야, 근본적인 문제를 삶을 근본적으로 뜯어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화평이 되어주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다 함께 마태복음 5장 9절 읽어볼까요? 5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이 성경을 헬라어 원어로 읽으면 마카리오의 호이 에이레 노포이오이 호이 아우토이 호이오이 세오 클레세손타이 이렇게 됩니다. 해석하면 화평합니다. 피스메이커,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불러주실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는 여러분 행복해져요. 화평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고 이런 땅에 진정한 화평을 이루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리고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이 땅에 화평을 이루세요. 자, 행복하게 살게 하는 겁니다. 저는 신앙생활이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그냥 행복하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인생이 내가 하루를 살더라도 아 진짜 행복하다 이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그리고 가장 행복한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모든 분쟁이 그치게 되고 서로 섬김과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아름다운 진짜 이 땅에는 없는 그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 행복하여라. 행복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아들로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자, 사실 믿음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이렇게 앉아 계시면 누가 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아, 그런데 오늘 본문은 누가 진짜 신앙인지를 알 수 있는 그 기준이 되는 그 단어가 있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화평입니다.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진짜 믿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예수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언제 어디에서건 화평케 하는 자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우리가 껍데기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 말만 이렇게 하지만은 주여주여 하지만은 화평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니까 뭐 부부 생활 속에서도 화평이 상관없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멀어지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진짜 신앙에는 화평케 하는 사람이다. 어디를 가든지 화평케 하는 사람. 성경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모두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이 사회에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로 화평케 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해요.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한다고 하는데 가는 데마다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이간질하고 그냥 목사님과 성도 사이에 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말 옮기면서 이상하게. 그래서 그냥 화평케 하는 일을 깨는 사람들 그거는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어디를 가든지 평화를 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Peace making, peace makers are blessed. 예수 십자가 보혈로 죄를 씻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놀라운 화평의 복음을 언제 어디서나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놀라운 화평이 서로 원수된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말을 잘하자고요 항상.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반목한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화평케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편가르지 말고. 그리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대로 정치에 편향 갖지 마세요.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또 나중에 또 누가 대통령 되면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그게 우리가 할 일이지 절대적으로 편가르지 마십시오. 항상 화평케 하는 일에 말 엉뚱하게 하는 사람의 말을 고쳐줘서 화평케 하는 일에 가까워지는 일에 마음을 모으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이 사회에서 국가 간에도 정말 그래요. 그게 예전에 그런 말들 많았잖아요. 친일파 뭐 이렇게 뭐 이 저기 이런 단어를 써서 너무 죄송한데 그냥 알기 쉽게 토차 외구랄지 이런 말 절대 쓰지 마세요. 그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교인들이. 우리 교회도 이미 이 한 일 결혼하신 분들 계시고요. 서로가 불편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미래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자손들의 미래를.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이 하나가 돼서 우리 후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거지 무슨 한국과 일본에 그렇게 큰 우리가 눈 감으면 다 사라지는 나라들인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땅에 화평을 누리는데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다고요. 말도 안 되게 로마 제국이 팔레스타인을 속국 삼았다고요. 근데 로마 백부장과 그리고 유대인 회당장과 친구가 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제자 가운데는 열심 당원도 있었지만 세리마태도 있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화평케 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바라요.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화평케 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신앙생활은 말과 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무쪼록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그리고 분쟁이 있는 곳에 화평을 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잃어보기 전에는 절대로 알 수 없는 소중한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건강이죠. 재물을 잃는 것은 작은 거지만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것이라는 말이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한쪽 팔을 잃으면 팔다리 어깨허리 붙어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눈이 잘 안 보이면 지금까지 잘 보면서 살았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잃어보기 전엔 절대로 알 수 없는 소중한 것 중에 하나가 평화입니다. 사람들은 전쟁을 통해서 횡재할 것을 기대하지만 전쟁을 통해서 얻는 것은 참혹한 파괴, 그런 나쁜 결과일 뿐입니다. 푸틴이라고 하는 분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우크라이나를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하루에 전쟁비만 24조가 든다고 하잖아요. 한국의 1년 국방비 절반이 하루에 그냥 계속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 전쟁 끝나고 나면 당연히 파산하겠죠. 지금부터. 예. 사람이 죽고 재산을 잃고 많은 피난민이 발생하고 아이들은 고아가 되고 여인들은 과부가 됩니다. 전쟁은 전쟁하는 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그 주변 국가들 그리고 전 세계에 엄청난 파괴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개서값이 4불이 넘고 주가가 하락하고 인플레이션이 심해지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난민이 지금 100만, 200만이 넘어가지고 난민 문제로 인해서 주변 국가들도 함께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전쟁을 벌리잖아요. 싸우잖아요. 한 사람도 행복해지는 사람이 없어요. 저도 어렸을 때 기억해요. 예. 부모가 이렇게 행복하지 않으니까 자식들이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자식들이 행복하지가 않아. 예. 교회 신앙생활도요. 교회가 이렇게 평화롭지 않으면 행복하지가 않아요. 행복하지가. 근데 왜 행복하지 않은 길을 건너고요. 알고 보니까 죄 때문이잖아요. 피차 물고 먹으면 멸망할까 주의하라고 경고하지만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런저런 이유로 나라 간에 전쟁하고 개인과 단체 간에 싸움 벌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정욕과 죄악 때문에. 근데 이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십자가 보혈로 우리 마음의 죄와 정욕을 다 깨끗하게 씻어서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화평을 이루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전쟁과 다툼과 싸움을 그치고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평강의 왕 예수만이 이 땅에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 저는 오래전에 제가 일본을 가서 깜짝 놀랐어요. 일본에서 정말 교회를 세우고 화평을 위해서 애쓰는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 봤어요. 참 그 전에 한혈 감정에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솔직히 삶을 드리는 많은 사람들 예수 십자가를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다음서부터 저는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엉뚱한 소리 하지 않기로, 누가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붙들고 두 나라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애쓰겠다 마음 다짐했어요.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길을 따라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그 길, 예수 안에서 밖에 안 이루어지는 이 세상 끝 누구도 할 수 없는 화평을 만들어가는 길입니다. 예수 안에서만 부부는 비로소 하나 될 수 있고, 예수 안에서만 부모와 자식 간에도 하나 되고. 제가 왜 원투들이 원다우전 얘기하겠어요? 예수 믿지 않고 제대로 모르니까 다 뿔뿔이 흩어지더라고. 근데 예수 안에서만 부모와 자식이 진짜 하나 돼요. 형제와 이웃, 심지어 원수들까지도 한 몸 돼서 한 성령 안에서 하늘 아버지께 나아갈 생명이길, 축복이길, 평안하게 행복이길 걷게 됩니다. 예수만이 화평하게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만이 이 세상에 온전한 화평을 이루어 세상을 구원하고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행복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닮은 당신의 자녀로 인정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죄 씻음의 확신 가운데 하나님과 언제나 화평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 또한 평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로 분쟁과 다툼과 싸움을 그치고 언제 어디서나 성령의 도우심으로 화평케 하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행복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서운 죄와 정욕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고 늘 다툼과 싸움을 일삼으며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드려서 모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우리 죄인들 가운데 화평을 이루어주신 하나님께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늘 아들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모든 인간관계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여 이 땅의 화평의 도구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은혜로 우리 발걸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